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원망.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맹추위를 뚫고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추위에 우리 밖에서 또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주차팀들, 셔틀팀들, 안내팀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 모두에게 큰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특수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 부장집사님들하고 교육자들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유년, 초등부, 중등, 고등부, 뉴젠 키즈, 뉴젠 주니어 YM, 아기학교, 뮤찬, 우리 뉴젠 부서가 18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라이트하우스, 블레싱 베이비, 한나 기도회까지 우리 모든 뉴젠 주일학교를 섬기는 팀들에게 함께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자랑이죠.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 뜨겁습니다. 아무도 지치지 않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경의 강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중에 미리암, 아론이 죽었고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믿었던 에돔은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뻔히 눈앞에 둔 좋은 길을 두고 먼 길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단과 고난은 점점 힘들어져만 가나, 그들은 참 많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연단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일이 쉬워지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진을 빼는 연단이 약속의 땅 진입 직전까지 있는데, 이때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라톤도 끝나기 마지막 그 스퍼트 구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간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면 마침내 약속의 땅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스테이지에서 문제가 생기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이 돌아가면서야 되니까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왕의 길이라는 좋은 지름길이 눈앞에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눈앞에 있는데 돌아서서 이 국도로 한참 우회해야 했으니까 홍해 길로 우회하는데 뭐 갈 수 있었던 왕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먼 길이었죠. 이미 40년 광야 생활로 무더위와 이 피곤에는 익숙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고통은 오래 겪는다고 익숙해지는 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에돔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셔가지고 지름길을 놔두고 불편하고 힘든 우회도로로 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를 조바심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남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탁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 결혼이 딱 늦어지고 취직이 늦어지고 직장에서 동기보다 승진이 늦어지고 갑자기 사업이 그냥 탁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마음은 급한데 현실이 진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몸이 상하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죠. 몸이 상하는 것보다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는 인간의 그 한계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지치고 힘들 때 터뜨리는 말을 조심하라고. 이때 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돼 말과 행동을 터뜨리게 되죠. 그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그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광야는 학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만 빚어져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꺾일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붙잡게 되고 그때부터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들은 연단의 강도가 셉니다. 아주 다른 사람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씻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광야 학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너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성의 기본은 교만이 꺾어지는 겸손입니다. 마귀의 트레이드마크는 교만이에요. 세상의 트레이드마크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꺾어지는 게 광야 학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정말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잘 끊고 남 잘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 못 견디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못 기다리고 내가 먼저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모두 다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도 교만한 거죠. 자기 힘으로 다 해치워버리는 거, 하나님 없이 홀로 서게 하겠다는 거 이것도 다 교만하다는 증거인데 이 약속의 땅 초입 직전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의 문제와 씨름해야만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깨워져야 될 구석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하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심이 이 광야에서 다 흘러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썩은 물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점점 맑은 물 나옵니다. 우리는 맑은 예수의 향기가 나올 때까지 견뎌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자기 시험지 자기가 매기면 다 100점이죠. 우리의 영성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내 마음을 아시고를 영어 성경에 보면 my anxious thoughts, 내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불안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계속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필터해 달라는 이 기도가 이 광야를 지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터져 나온 말은 불평이었어요. 5절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영어 성경에는 miserable food. 여러분 영어 단어 miserable 아시죠? misery 지긋지긋하다, 형편없다, 끔찍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부 여러분 죽어라고 밥해줬는데 식구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냅다 그냥 음식을 그냥 얼굴에다가 갖다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죠. 앉아서 편히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떠셨겠어?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 만나를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200만을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천국 푸드 공장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정성껏 작업해서 준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하찮은 음식이다. 이런 음식 지루하다. 이 만나가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이스라엘 진중에 내렸잖아요. 작기는 했지만 꿀처럼 달았고 과자 같은 건데 배가 든든해서 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만나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곳곳에 가서 양식 구걸하고 다니는 집단 난민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열방 앞에서 당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 살려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먹었던 만나를 이제는 형편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굶어 죽는 것만 면해도 감지덕지였는데 이제는 음식이 너무 단조롭다. 축복이 식상해진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게 되고 대소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서 시험이 들었어요.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큰 병이 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으로 병드는 것 중에 가장 큰 트레이드마크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때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직도 전 세계에서 8억 4천만이 넘게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8명 중에 1명이 아직도 삼시세끼를 못 먹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랭킹 위에 올라왔거든요. 삼시세끼가 뭐예요? 지금 네끼 5끼를 다양하게 메뉴 바꿔가면서 먹고 있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서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영성이 많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밤에 들어가서 누울 집이 있는데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불평불만이 감사보다 훨씬 많다. 이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하루에 본인이 쏟아내는 말 중에 한쪽 저울에는 불평불만을 쌓고 한쪽 저울에는 감사를 쌓아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나? 이거 팽팽하기만 해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한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지루하다고 불평하는 이 만나에는 그것만 먹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 안에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살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집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비밀을 응용한 게 나사 우주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 그 건빵이에요. 우주 상공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우리가 김치찌개도 못 먹고 스테이크를 썰 수도 없으니까 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빵 같은 음식에다가 모든 영양제를 농축해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만나가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여기에 모든 영양소를 농축해서 넣는 탑 퀄리티 음식 만나가 우주 여행사 우리의 기술로 지금 나사에서 쓰기 전에 훨씬 전에 한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은혜는 만나처럼 평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비상한 축복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이 농축되어 있어.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스테이크 썰어놓고 수시 차려놓고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이 농축된 게 바로 만나였다는 거죠. 게다가 만나는 냉장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음식은 또 쌓아두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큰데 하늘나라 냉장고에서 프레쉬하게 날마다 내려줬다는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것입니다. 과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과분한 은혜에는 과분한 감사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는 힘이 없어져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겠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걸.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짜증나고 불평불만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이 아침에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나를 무엇보다 그렇게 함부로 편애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만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돌아가신 그 석학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그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리더십 축제 강사로 모시고 그러면서 저랑 친해졌어요. 근데 이 여령 선생님이 처음 기독교 입문하고 나서 굉장히 주목했던 게 이 만나 사건이랑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 이분은 한국인의 특성을 연구할 때 한국인은 모든 것을 먹는다로 표현한다. 그렇죠? 나이도 먹는다. 결심할 때도 마음도 먹는다. 골을 터졌는데도 슬퍼해야 되지 않고 우리가 한 골 먹었다. 그 모든 것을 먹는 걸로 표현한다. 그래서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얀 가루, 떡가루가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이것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거 가사하신 박재훈 목사님이 만나를 가지고 지은 동요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이 먹는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님도 이는 내 살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떡이다. 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이제 관찰을 하셨는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죠. 인간은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만나는 너희들의 육의 양식이지만 예수님은 너의 영의 양식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으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 만나를 먹으면 내 육체가 살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만나가 평범해 보였지만 그것을 먹으면 사는 데 부족함이 없었듯이 우리 주님이 초라한 나사렛의 목수의 모습이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초가삼간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지 않아요? 전에 받지 못했던 어떤 축복을 받았다. 갑자기 너무 힘든데 딱 필요한 돈이 생겼다. 이게 돈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인데 도와주었다. 예수님이 오신 거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뜻밖의 축복은 지속적인 축복은 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하찮다고 폄하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 뜻은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살지만 떡으로만 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질적으로만 풍요롭다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에게 날마다 임해야 네가 진짜 살을 것이다. 애굽에서 그들은 인간이 땀 흘려 일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광야의 만나는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만나를 받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흥분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주지 않고 매일매일 꼭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연용할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다. 만나를 한꺼번에 줬으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굿모닝, 내가 너 오늘 또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데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모두들 지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올해도 정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위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전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좀 더 절약하고 검소해야 되는 경제 불황이 오는데 저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올해 정말 만나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타이트해지면은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질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 심플하고 소탈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샴페인들 너무 많이 터뜨렸어요. 너무 과소비가 심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물건 막 갈아치우고 하는 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명품들 이런 것들 이제 좀 절제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만나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방자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이 불평과 원망으로 망한 건 출애굽 1세대 자기들의 부모의 세대였는데 그 부모들의 세대가 그래서 지금 한 명도 남지를 않았는데 그 못된 습관이 다시 탁 싹 틀려고 하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호되게 이들을 징계하기로 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크리스천들은 뱀을 좀 나쁘게 보죠. 선악과 사건 때 인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불뱀은 없던 뱀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그 광야에 집단으로 군거하던 불뱀들입니다. 이미 광야에 득식을 그리던 독사들이었는데 왜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은 이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뱀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불뱀의 입을 다 막아버린 것. 마치 사자굴 속에 사자들의 입을 다니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것처럼 다니엘 말고 나쁜 신하들이 떨어졌을 때는 그 입을 팍 열어서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때까지 우리가 잘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세상의 독사들은 그냥 우리를 물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이러는 게 뭐 큰 응답이 없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당연시했던 이 축복의 아성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순식간에 막 잘난 척하고 있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 독사한테 물리면 다치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쓰러져 가는데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재난의 원인을 깨달은 그들은 지체 없이 모세와 하나님 앞으로 와서 무릎 꿇었어요. 영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근원을 빨리 알아차리고 누구한테 와야 해결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징계의 순간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지은 죄는 단순한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고 축복에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소롭지 않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거치고 세상의 불뱀이 그냥 그들을 친 것입니다. 이미 많이 죽었고 그들은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는데 살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부르짖는 그 순간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방의 불뱀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불뱀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이미 다 있었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이 보호막이 거치면서 사방에 이런 음란과 폭력과 생상을 할 수 없는 불뱀이 지금 온 나라를 숙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문제 근원인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어야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불뱀들이 물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당연시했던 감사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가지고 불평과 원망만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고 방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인내하신 구세주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